2026년 8월 30일 월요일 슬로우 레터입니다. 슬로우 뉴스 이정환 기자의 이슈 해설입니다. 정부 출범 1년 2개월 만에 단행된 6개 부처 개각 소식부터 속도감 있게 돌진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 인사를 보면 정치권의 핵심 기조가 어디로 향하는지 아주 뚜렷하게 잡힙니다. 재정경제부, 국토교통부, 법무부, 국방부, 중소벤처기업부, 성평등 가족부까지 총 6곳의 장관이 새로 지명됐죠.
이재명 대통령이 왼쪽을 더 품고 가야 한다고 발언했잖아요. 진보 진영과의 연대 의지가 엿보이는데 성평등 가족부의 용혜인 의원, 법무부의 김승원 의원이 발탁된 게 대표적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지만 양측의 평가는 엇갈리는데요. 야당과 정의당 측에서는 용혜인 의원을 두고 지난 총선 당시 위성정당에 참여했던 이력을 꾸짖으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개각에서 가장 뜨거운 쟁점은 단연 법무부잖아요. 여당 김승원 의원이 특검법, 공치모, 그러니까 공소취소 모임 공동대표 출신이라서 더 불이 붙었죠.
네,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실상 재판 취소에 총대맬 사람을 낙점했다고 강하게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반면에 여당인 민주당은 조작기소 특검법을 안착시킬 적임자라고 방어하는 상황이고요. 양측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전장인데 그 반면 경제랑 부동산은 기존 기조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재정경제부와 국토교통부는 차관을 승진 임명하면서 이른바 경기라인 진영을 확고히 구축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노선은 왼쪽으로 가더라도 집값 폭락 대미용 공공주택 대량 매입 시스템 같은 기존 정책은 흔들림 없이 가겠다는 거네요.
안정성에 무게를 둔 거죠. 임기 내에 수도권 147만 가구 공급 목표도 그대로 밀고 가겠다는 뜻이고요.
근데 이 숫자가 참 슬로우 뉴스 구독자 여러분도 의아하실 텐데 남은 5년 동안 지난 5년 평균의 1.5배를 매년 지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이는 마치 밀린 방학 숙제를 개학 전날 밤새워서 끝내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 아닌가요?
아주 예리한 비유입니다. 당장 올해 상반기 착공 물량만 봐도 6만 5천 가구에 그쳤거든요. 획기적인 변수가 없는 한 산술적인 목표치와 차각기식은 건설 현장의 괴리를 메우기는 어렵다는 게 시장의 분석입니다.
네, 행정부 내부 인사는 그렇다 치고 이게 이제 사법부와의 거대한 권한 다툼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법관 임명 동의안을 이재명 대통령이 돌려보냈어요.
1958년 이후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입니다. 청와대 측의 논리는 아주 명확한데요. 대법원장이 제청권과 대통령의 임명권은 동등하다는 입장입니다.
아, 그러니까 과거 김성수 부장판사 임명 동의안이 무사히 국회로 넘어간 것처럼 사전에 청와대와의 교감이나 협의가 필수적이라는 가이드라인을 던진 거군요.
네, 절차적 완결성이 부족했다는 명분입니다. 하지만 이 권한 행사를 두고 야당과 학계 일각에서는 거센 비판이 쏟아지고 있죠.
잠깐만요. 청와대는 재청권과 임명권이 동등하다고 주장하지만 심판이 자기가 원하는 선수가 지명될 때까지 팀의 드래프트를 계속 무효 처리한다면 그게 과연 동등한 권한 행사라고 볼 수 있을까요?
비판 측의 논리가 정확히 그 지점을 향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특정 성향의 여성 판사 등 원하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재재청을 요구한다면 사실상 대법원장의 고유 권한인 재청권 자체를 껍데기로 만든다는 지적입니다.
게다가 임기 중에 새로 임명해야 할 대법관이 무려 22명이나 되잖아요. 그 파급력을 생각하면 예민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야당과 학계에서는 이 22명을 전부 행정부 입맛에 맞추려는 이른바 코트패킹, 즉 사법부 장악 시도라며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권력기관들이 충돌하는 사이 민심의 성적표는 아주 찹찹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이 42%, 부정평가가 50%로 나타났어요.
정당 지지율도 여당인 민주당은 39%, 야당인 국민의힘은 25%의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건 대통령 부정평가의 1위 원인이 바로 부동산과 서민경제라는 점입니다.
경제 타격이 수치로 선명하게 드러나서 참 씁쓸하더라고요. 소득 하위 20% 가구의 이자 비용이 1년 전보다 36.1%나 폭등했어요. 전체 평균의 3배 수준 아닙니까?
맞습니다. 경제의 한파가 가장 취약한 계층부터 얼리고 있다는 뜻이죠. 하위 계층의 밥상 물가 타격도 심각한데 쌀이 13.2% 올랐고 감자도 11.1%나 상승했습니다.
결국 빚을 감당하지 못해서 법원으로 향하는 서민들이 늘고 있죠. 올해 7월까지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이 9만 6,700여 건인데 이게 2015년 이후 최고치라고 하니까요.
서민경제의 둑이 곳곳에서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시경제 흐름마저 우리를 도와주질 않아요. 미국 연준의 케빈 워시 의장이 잭슨홀 연설에서 아주 서늘한 매파적 본색을 드러냈거든요.
현재 금융 여건이 충분히 긴축적이지 않다면서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따라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까지 시사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시장은 은근히 금리 인하를 기대했지만 미국 경제가 여전히 뜨거우니 돈줄을 더 쥐고 있을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를 던진 겁니다. 한분은행 입장에서는 금리를 내릴 여력이 사라지게 되죠.
네. 이미 이자 부담이 3배나 뛴 한국의 저소득층에게 이 글로벌 긴축 신호는 사실상 시한폭탄의 타이머가 앞당겨진 것과 같지 않을까요?
매우 냉혹하지만 정확한 진단입니다. 글로벌 긴축 기조가 장기화되면 미시경제 최전선에 있는 다중채무자들은 더 이상 버틸 체력 없이 카운트다운만 빨라지는 절망적인 구조에 놓이게 됩니다.
참 숨막히는 지표들인데요. 분위기를 바꿔서 이번에는 우리 사회와 기후, 그리고 기술의 변곡점들을 빠르게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노동계 현안인 노란봉투법 이슈가 있네요.
네, 정부가 쟁의 행위의 범위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통상 3개월이 소요되는 시행령 대신 시행 지침을 통해 신속하게 현장에 적용하려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적 구속력이 약한 시행 지침으로 우회하는 걸 두고 야당과 노동계는 제도를 입맛대로 운영하려는 행정부의 꼼수라며 팽팽하게 맞서고 있죠. 기후위기 쪽으로 시야를 돌려봐도 불평등의 민낯이 뚜렷합니다. 네팔의 억울한 비극이 눈에 띄더라고요.
네팔의 탈소 배출량은 전 세계 배출량의 0.01%에 불과합니다. 기후위기의 워닝 제공을 거의 안 했는데도 히말라야 빙하가 2000년 이후 연평균 73cm씩 녹아내리면서 끔찍한 홍수를 온몸으로 막고 있죠.
이렇게 무력해지는 상황 속에서도 대안을 찾는 혁신은 이어집니다. 스위스 스타트업 선웨이스의 아이디어가 참 기발하더라고요. 기차 선로 사이에 태양광 패널을 깐다면서요?
네, 평지가 부족한 한계를 기존 철도망으로 극복하겠다는 건데요. 이 시스템을 제대로 적용하면 국가 대중교통 전력 수요의 30%를 충당할 수 있는 아주 유망한 대안으로 평가받습니다.
기술의 발전 방향이 이래야 하는데 때로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AI 생성글을 잡아낸다는 탐지기들이 심각하게 오작동하고 있다고요.
인간이 쓴 논리적이고 정형화된 글을 오히려 기계로 오판하는 현상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탐지기에 돌렸더니 무려 98%의 확률로 AI가 썼다고 판별하는 총극이 벌어졌습니다.
가짜를 가려내려다 진짜 인간의 텍스트마저 의심하게 되는 역설이네요. 그 사이 기술 패권 경쟁은 더 무서워지고 있습니다. 중국 창신 메모리가 상반기에만 매출 31조 원을 올렸어요.
초미세 첨단 공정이 아니라 구형 디램과 낸드 시장을 무자비한 물량과 저가 공세로 완전히 장악하는 전략을 썼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점유율을 아주 매섭게 추격 중이죠.
혁신 속도가 빠른 만큼 책임도 무거워야 하는데 메타가 내놓은 청소년 보호 합의안은 외신들의 문매를 막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이 다 빠졌다면서요.
네, 청소년 중독의 가장 치명적인 원인으로 꼽히는 무한 스크롤 기능과 좋아요, 댓글 보상 시스템이 합의안에서 아예 제외됐거든요.
그러니까요. 무한 스크롤과 좋아요 보상이 빠진 규제라니, 이건 마치 카지노에서 가장 중독성 강한 슬롯 머신은 놔둔 채 손님들에게 안전모만 쓰라고 나눠주는 꼴 아닌가요? 진정한 위험인 조작된 쾌감은 교묘하게 피해갔네요.
자신들의 가장 큰 수익 모델은 건드리지 않고 겉보기식 보호 조치만 씌워놨다는 뼈아픈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입니다.
네, 오늘 정치부터 경제 기술까지 참 묵직한 국내외 이슈들을 다뤘는데요. 이런 복잡한 시대에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 다른 흥미로운 칼럼 두 편으로 해설을 마무리해볼까요? 안미경중 시대가 끝났다는 선언이 참 묵직하더라고요.
어느 한 나라에 기대어 양다리를 걸칠 수 없는 지금 한국 스스로 독보적인 초격차와 협상력을 만들어야 한다는 냉정한 통찰이죠.
국가적 차원의 자립도 중요하지만 개인 차원에서는 오히려 혼자 모든 걸 해결하려는 태도를 버려야 한다는 지적도 깊이 와닿습니다.
펜실베이니아대 앤젤라 더크워스 교수와 Y컴비네이터의 시각이 정확히 일치합니다. 천재적인 개인보다는 손을 들어 도움을 요청하고 조언을 구하는 사람이 오히려 성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단독보다는 공동창업자를 압도적으로 선호한다는 겁니다.
성공을 위해 우리가 과소평가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도움을 요청하는 용기일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슬로우 뉴스였습니다.